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요, 전 세계 150여 개 나라 성인 1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을 기부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자원봉사를 하는지, 또 모르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정기부, 자원봉사, 선행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공동 1위였고요. 뉴질랜드와 미국이 공동 2위였는데 그해 미국인이 기부한 돈은 대략 4천만 100억 달러라고 갤럽이 밝혔습니다. 자, 이 조사는 2년 전에 어른을 대상으로만 한 것인데요. 만약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12살 미국인 소년을 포함해서 미국의 어린이들도 조사 대상이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싶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볼까요? 네, 12살 소년이 소아암 치료법을 연구하는 병원에 기부금을 내놓은 소식이 화제입니다. 나이에 맞는 15달러도 아니고 150달러도 아니고 1500달러도 아닌 15,000달러를 내놨습니다. 이 소년이 이 돈을 모은 방법이 더 놀라운데요. 바로 가축 경매를 통해서입니다. 경매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매매 방식이죠. 화제 소년은 이 경매 축제 행사에서 돼지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 돼지가 그만큼의 값을 받았던 겁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돼지를 파는 취지를 말했고요. 이 시장에 모인 미국인들이 가격에 가격을 더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은 9살 때부터 가축 경매를 해온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가진 경매꾼이더군요. 거기다가 친구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가족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소아 환자들에게 장난감과 게임을 줄 거라고 하네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들어보시죠.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of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ll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and loves,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hurts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s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퓨마 도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 LA 도심을 지나는 고속도로 위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초대형 고가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LA시 교통당국은 LA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101번 고속도로 통과 구간 상공에 왕복 10차선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짓기로 하고 지난달 최종 설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101번 고속도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남북으로 잇는 중심 도로인데요. 미 서부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 중 하나로 매일 30만 대의 차량이 왕복하는데요. 상공 60m 지점에 놓이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데는 약 8,700만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퓨마, 코요테, 사슴, 도마뱀, 뱀 등이 지나가는 생태계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만만치 않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가도로를 설치한 데에는 이 LA 말리보 해안부터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 걸쳐 서식하는 이 퓨마의 종 보호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퓨마 P22라고 불리는 종인데요. 이 동물은 LA의 명물이라고 하네요. 이 시당국은 기부금 등 민자 유치로 1,350만 달러를 조달한다고 합니다. 국립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AP통신에 고가도로는 퓨마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짝짓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구조물이라면서 야생동물들은 혼잡한 고속도로 위를 지나다닌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통행로를 건너다닐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을 지키려는 미국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 미국 저소득층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주장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가 낙태 추천 포기를 조건으로 한 연방 지원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족계획협회는 지금까지 매년 6천만 달러 연방보건복지부 예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이 단체는 민간기구이지만 미국 농촌과 도심 빈민층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피임, 임신검사, 성교육, 유방암과 성병검사 등을 무료 혹은 싼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낙태에 찬성하며 낙태 반대 분위기가 1973년 합법화 이후에도 사그라질 줄 모르는 미국에서 낙태 시술의 합법적 통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미국 내 클리닉 600개 소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자체 클리닉에서든 다른 의료기관에 추천 소견을 통해서든 한 해 30만 건이 넘는 낙태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비판과 물리적 공격을 받아왔고 트럼프 정부 들어서 보건부는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받으려면 면담자에게 낙태에 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디로 가면 낙태를 할 수 있거나 추천 소견서를 써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협회는 낙태 추천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연방 지원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 가족계획협회는 국외에도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연간 총 예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데요. 미 연방정부로부터 이번에 포기한 프로그램 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과 장애의료보조 연방 예산인 메디케이드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생한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오택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요. 북한이 연일 한국의 F-35A 등 전략자산 도입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문가들이 북한은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높은 방공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또다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이 전략자산 구입에 광분하고 있다며 F-35A 도입을 맹비난했습니다. F-35A는 적 지도부와 전쟁 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최신 전략 무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추가로 인도됐습니다.
네.
F-35A가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 3월과 7월 각각 두 대가 인도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북한은 지난 16일에 또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이 전략자산 구입에 광분하고 있다며 F-35A 도입을 맹비난했죠. F-35A는 적 지도부와 전쟁 지휘부 그리고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최신 전략 무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F-35A 도입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마이크 맥데빗 선임연구원은요.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에 미 공군의 폭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경험 탓에 전후에 곳곳에 수많은 방공호와 굴을 파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대빈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대공지휘소는 대부분 지하 벙커에 있어서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의 방공망은 어떤 수준인가요?
러시아 고등경제학원의 바실리카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군력 자체는 뛰어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방공망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옛소련제 구식 레이더를 이란제 신형 단계별 레이더로 교체했고요. 옛소련의 전산화된 대공 지휘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개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신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S-75, S-125, S-200 등 옛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을 혼합해서 보유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S-75 미사일은 자체 생산과 또 기술 개발을 통해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한판 패트리어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KN-06의 경우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더와 트랙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보다는 전투기 요격에 최적화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한국 군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방공망은 어떤가요?
네, 2018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요.
네.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 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SA-240과 SA-541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평양에는 SA-2와 SA-342 지대공 미사일과 그리고 고사포가 집중 배치되어 있어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요. 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해서 대공방어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가요?
네, 코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미국이나 한국이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1960년대 초 해군 장교로 주일 미군에서 복무했던 코브 전 차관보는 자신이 복무할 당시의 공군력과 방공 시스템이 지금도 북한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냉전 시기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북한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F-16과 같은 미국의 이전 세대 전투기들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최근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F-35처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탐지 그리고 요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들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난 20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죠.
네.
미북 실무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칸이 기자입니다.
I'm skeptical. I think the overall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points to continued refusal to engage in serious.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협상.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는 북한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그리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자신은 실무협상 재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인데
네.
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실무 협상 재개의 부정적인 의견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요.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더라도 미북 실무 협상의 재개와 그리고 진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그리고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힌 것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볼튼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저희 VOA와 인터뷰 당시 직접 언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할 때 직접 밝혔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만 선호하는 북한의 행동이 향후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 협상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상당하게 제한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실무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긍정적인 입장도 역시 있었는데요.
예.
조셉 티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상 재개는 필수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라면서 미북 양측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도 실무 협상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직후가 아니더라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서라는 점을 확실히 했기를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요.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난하면서 한국과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축사를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이 미한 연합군사 연습이 끝난 뒤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거라 망상하면서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기웃거리지만 그런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 상당히 격렬한 비난인데요.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내놓은 걸까요? 걸까요?
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그리고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평동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과 그리고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게 북한을 괴멸시키자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버젓이 남북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예, 자, 앞서 북한이 지난 미한 연합지휘소 연습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명의 담화를 내고요. 네. 연합 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처럼 북한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요,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국이 강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Ensure that that our commander in chief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credible military options.
골드파인 총장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북한이 지난 1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골드파인 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미군 통수권자와 영내 동맹국들의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신형 무기가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제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요. 골드파인 총장은 억지력인 변함이 없다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술력은 변해도 억지력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억지력 셈법은 항상 잠재적 적들의 능력 곱하기 의지라는 설명인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는 잠재적 적들이 우리의 억지력 실행 의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이어서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선제 타격 안의 변화 검토로 규정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와는 좀 별개인데요. 최근에 이 러시아하고 중국 전투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미국 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 훈련에 대해서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훈련을 목격했지만 이번 비행은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아주 독특한 시도였고요. 그리고 이들의 전체적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호주 등 동맹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네.
골드파인 총장은 이 시점에서 호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골드파인 총장은 미국은 현 단계에서 동맹과의 상호 방위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책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네 번째 기사까지 잘 들었고요.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 역시 김동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에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 중 하나라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해서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연장 조치는 언제부터 유효한 건가요?
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요, 다음 달 1일부터 유효하고요, 국무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유지됩니다.
네.
북한 여행금지 조치의 예외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극도로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예, 자, 미국인들에 대한 방북 금지 언제 결정됐었죠?
네, 미국인들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는 북한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 직후 숨진 데 따라서 2017년 9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네.
국무부는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군의 F-35의 도입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계기로 살펴본 북한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북 실무협상 체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한 북한의 혹독한 비난 내용 확인했고요.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억지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미 군 당국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생생한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정치범이 된 요리사 들어보시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20대 젊은 나이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조국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평양이 고향인 김 씨. 1980년대 말 당국의 지시에 따라 요리를 배우기 위해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고, 공기도 냄새도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좋았던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김 씨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내 나라라는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다시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할린?
네.
사할린 가셔가지고 거기서 합영 식당에서 이제 요리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세 명이 나갔었죠. 일은 편하네요. 하루 나가고 이틀 노니까 세상 편안하죠.
데이비드 김 씨는 사할린에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각종 연회, 행사 등 현지 한인과 러시아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 두 명의 요리사와 하루씩 돌아가며 일주일에 이틀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72불인가 주기로 하고 갔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달러 가치가 엄청 났어요. 러시아 사람들 월급이 3, 40불 정도 되나만 했으니까 그 당시에.
김 씨는 첫 월급은 제법 많았지만 시간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고 물가가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 러시아 환율은 막 돈 엄청 물가가 올라가는데 처음 72불 계속 올라갈 환율에 맞춰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뭐 돈도 없죠, 별로.
처음 왔을 때만큼은 받지 못했지만 다시 와보고 싶었던 이 나라에 왔다는 흥분, 그리고 편한 일자리에 김 씨는 만족했는데요. 김 씨는 당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한편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 물품을 평양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세척 가지고 있었어요.
배 세척이면 북한 배?
네, 일본 애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중국배를 사기쳐가지고 가져온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렌트한다는 식으로 가져와서 뭐를 나보다 안 준 배 있어요.
그 배는 왜요? 뭐에 필요한데요?
우리가...
데이비드 김 씨는 당시 식당 노동자들은 식당 일 외에도 중고 물품을 파는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배가 일본에 가서 중고품을 가득 싣고 사할린에 들어오면 이를 되팔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식당 차린 것도 그 배가 일본에 나가요. 나가서 일본에서 중고차, 타이어, 중고타이어, 중고물품을 가져다가 러시아로 들어와요. 우리 사할린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팔아요. 이렇게. 그럼 돈이 남잖아요. 이게. 그 남는 돈으로 배에 있는 기름이라든가 뭐 기름하고 설탕 뭐 이런 걸 사가요. 이게. 먹는 걸 사가지고 평양 시민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 일본산 중고품을 판 돈으로 러시아산 설탕과 술 등을 구입해 배에 실어주면 이 물품들이 그대로 평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당시 사할린에 들어오는 배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배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러시아와 한국과 왕래가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덕에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았던 김 씨는 당시 사할린으로 들어오는 한국 물건을 소유하는 러시아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그때 난생 처음 한국의 대중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스탈린은 우리 옛날에 까레스키라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한하고 왕래가 열리기 시작할 때니까 일진이 올라가면서 남한에는 친척들 갈파로 가고 남한 사람들도 배가 들어와요. 그 스탈린으로 배, 남한 배들도. 그러니까 테이프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테이프. 노래 테이프. 그래서 그걸 보는데
듣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행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한국 가수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침대 밑에 숨겨놓고 몰래 들었던 김 씨. 북한관영TV가 남한을 비판하기 위해 내보내는 뉴스를 통해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상을 엿봤던 김 씨였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한 번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호기심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남한 노래 좀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가보위부 과장이 나와 있었어요. 세상 편안하지 그냥 하는 일도 없이 놀지. 장기나 두고 돈만 받아먹고.
장기나 두고 돈만 받던 한심한 보위부원. 사할린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줄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과장이 자신의 숙소를 뒤져 한국 가요 테이프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놈이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오니까. 동무를 위해서. 왜 그러니까. 저 침대 밑에 뭐야 그러더라고. 침대 밑에 감자 매트리스 밑에 깔아놨댔으니까 그 주현미, 현철, 뭐 소름도 이런 노래들이 좀 있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 씨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두드라고 나보고 심심한데 두드라고 이게 졌는데 안 뒀다. 안 뒀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돌려주고 있다. 거기서 놔뒀다.
받기만 하고 듣지는 않았다는 김 씨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가자 그러면 내일 자기와 같이 유진호 사일리스코 올라가세요. 본부 쪽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가세요 북한으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말도 못하죠. 뭐 완전 정치범이죠, 그거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러시아에서 누렸던 삶은 고사하고 그나마 북한에서 잘 먹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길로 보위부 과장과 사할린주 수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도착해 북송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실수를 했죠, 보이브가. 바로 나오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야 되는데 얘는 잔머리 굴렸죠, 보이브가.
보이브 과장 역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한 짐 싸들고 갈 생각에 일본에서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 일주일인가 있으면은 일본으로 갔던 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가면 짐은 못 가지고 나가잖아요. 많이 그 제한량이 있으니까. 배 타고 나가면 무지하게 가지고 나갔었잖아요. 우리 배니까 또.
뭐 가져갈 게 있었나 보죠, 그 사람도?
많죠. 뭐 우리는 배 들어올 때마다 막 실어 보내거든요. 우리 것도 그 배가 들어오면은. 꿍꿍이가 있었죠. 자기 있으면 좋게 하려고.
그때 러시아에서 같이 일하는 동지들의 가족들이 사할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가족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몸이 아파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소문이 평양에서 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김 씨 가족의 러시아 행은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던 김 씨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말이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낮잠으로 들어가면 이거 내가 북한에. 그럼 나이가 어릴 때죠, 내가 그럴 때. 순간적으로 휘자 하는 생각 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몸 편히 마음 편히 20대를 보내던 김 씨.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떠돌이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오기까지 그의 떠돌이 같은 인생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69년 3월 4일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전쟁에서는 분명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술 때문에 군에서 강제 퇴역당했죠.
돈과 권력을 지향하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성향은 내각 구성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랜트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끝난 건 예를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보다는 장군에 더 어울리는 인물인 게 분명합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장군 출신이지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주장해온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이 되면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돈만 쫓고 있으니 나라 장래가 걱정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이 임명한 강료들 가운데 존 로린스 국방장관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강료들에 비하면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랜트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마다 가까이에서 바른 말을 해주는 유일한 분이죠.
존 로린스 국방장관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 유일하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건강이 좋지 않았고 1869년 여름부터 건강이 점차 악화돼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존 로린스 장관의 죽음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백악관에서 유일하게 정직하고 현명한 충고를 하던 정치인이 사라지면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이끄는 미 합중국의 정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사실 그는 아무것도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적인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아무런 새로운 정책을 펴지 못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 의견 대립으로 맞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가까운 친구들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랜트 대통령의 친한 친구 두 명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명의 친구들, 제이 굴드와 제임스 피크스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값이 떨어졌을 때 금 공급량 가운데 막대한 양을 매입해서 미국의 금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을 사재기 하면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금시장을 장악하려면 정부가 금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금을 풀면 금값이 떨어질 게 뻔한데 어떻게 해서든 재무부가 금을 사거나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랜트 대통령께 한번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이미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논지를 주진 않는군요.
하긴 아무리 그랜트 대통령이 우리와 친하다고 해도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금값 때문에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대놓고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대통령의 친척 한 명을 우리 계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친척이 그랜트 대통령께 정부가 금 매입을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 대통령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대통령 마음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뭐든 한번 해봐야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친척이 작성한 P&G는 백악관으로 전달됐습니다. P&G를 전달한 사람은 제임스 피크스에게 P&G가 무사히 배달됐다고 전보를 쳤습니다.
제임스 피크스는 영어로 잘 됐다라는 뜻인 올라잇이라고 적힌 전문을 받았습니다. 전문을 받은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골드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정부의 금 매입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골드의 행동은 오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전문에 적힌 올라잇은 단지 편지가 무사히 배달됐다는 확인이었을 뿐 대통령이 두 사람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이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굴드가 금시장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재무부가 금을 시장에 내다 팔게 했습니다. 결국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굴드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고 다른 기업인들과 은행가들 역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두 친구의 행동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세관청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랜트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굴드가 그랜트 대통령과 친한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자들이 그랜트 대통령을 믿고 엄청난 차익을 노리면서 금을 사들일 계획을 꾸민 게 분명합니다. 공직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 했다고 관세청에 이미 보고가 됐더군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제임스 피크스와 제이 굴드 두 친구 때문에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카리브해 도미니카 공화국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재자 부에나 벤투라 바에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도미니카 국민들에 의해서 정권에서 내쫓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브루노 마스의 Treasur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